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그러나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떠한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한국, 중국을 방문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만납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전방적인 위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자국 내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에 맞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짐 나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으며 추가 긴장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결정이 즉시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서부의 주요 정부 건물들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총공세를 벌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수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 현재는 2주 전 공격을 재개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모술 서부의 주요 교량 두 곳을 확보해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제기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어제 장시간 전화통화로 이란 핵합의로 인한 위험성과 중동에서 이란의 공격성 그리고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들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와 유대인 공동묘지 기물 파손 사건 등이 잇따랐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모든 신청자들을 강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난민들은 헝가리 남부 국경지대에 개조된 화물용 컨테이너 안에 수용되고 세르비아 해행을 택하지 않는 한 석방이 불허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 법은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등에게 끔찍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 중국 정부 예산에 국방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은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국가예산 초안에는 국방과 외교, 국가안보에 관한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전문 용어와 표현이 가득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싼 상담 비용과 또 시간,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법은 여전히 멀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변호사, 챗봇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무료로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챗봇인데요. 대화를 의미하는 채팅과 로봇이 합쳐진 말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미국 스탠퍼드대 조슈아 브라우더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법률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의 Do Not Pay라는 이름의 챗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주차 위반, 또 비행 출발 시각 지연과 같은 작은 소비자 권리에서부터 난민들의 난민 신청서 작성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어려울 난민들에게 챗봇 변호사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됩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게리 줄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ad World,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ve ever had. I find it hard to tell you, I find it hard to take. The people run in circles, it's a very, very ma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배치 작업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이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인근 미군 시설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응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4개국 정상이 어제 파리에서 만나서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이어서 이라크 군이 모술의 정부기관 일부를 탈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지구촌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발사대 2개와 일부 부속 장비가 어제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C-17 글로브메스터 수송기에서 내린 이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은 미 육군 전술 차량에 실려서 모처로 이동했는데요.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주한미군 관계자도 오늘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에 대한 사드 전개가 공식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까지 반입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전개할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예. 그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사드를 설치할 땅을 이 롯데 기업으로부터 확보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의 골프장 일대를 이 주한미군 사드 운영부지로 제공받고 이 다른 땅을 롯데 측에 보상으로 내주는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은 이곳으로 조만간 옮겨져서 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작업 개시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오늘 그 중국 정부 역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사드 배치에 대한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면서 이 관계 당사국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대응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예, 그 어떤 대응 조치 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로 대응할지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현지에서는 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과 이 한국행 관광객을 막는 이 두 갈래로 이 중국 측의 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이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상점인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23곳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또 롯데는 물론 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들에게 이 한국으로 가는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달에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하지만 미국 당국은 중국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이 사드 배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맞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작업 개시에 대해서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주한미군은 이 발사대와 부속 장비를 경상북도 성주로 옮겨서 설치하게 됩니다. 이르면 4월 안에 이 배치를 완료할 것으로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는데요. 총 6개 발사대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 구성 장비 가운데 이번에 2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나머지 4개와 부속 장비를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의 반발이 더 세질 만한 그런 단계가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 포대에는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외에도 동력장치와 전자장비, 그리고 냉각부, 통제 차량 등 다양한 부속 장비에 어울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포착하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요. 이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측은 이 주한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이 통칭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주요 지점의 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이 조만간 이 사드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 48개와 레이더가 한국에 도착하면 중국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러시아도 이 한반도 사드에 포함되는 레이더가 자국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주한미군이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지난달에 이 땅을 확보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 장비 전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유럽 통합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고요?
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를 주도하는 4개 나라 정상들이 어제 파리에서 만나서 각 나라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라서 EU의 조직의 결속 동력이 약해지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 나라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통합은 획일화가 아니다라면서 EU 회원국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한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예, 현행 유럽연합 EU 안에서도 이 회원국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EU에 참여하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EU 회원국이면서도 이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화를 쓰지 않고 이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이 독립적인 통화 금융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EU 안에서도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난민정책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번 4개국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이 다양한 속도의 통합 노력이란 이 같은 EU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과 형편을 포용해서 이 결속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국의 탈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뒤따르는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등 EU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에서 강해지고 있는데요. EU 측은 다음 달 6일 영국의 탈퇴 문제를 논의할 특별정상회의에 이어서 25일에는 EU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로마에서 또 한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EU의 미래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독일 총리가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역시 EU EU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라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지난 1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EU 문제와 난민 정책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또 독일의 환율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미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라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라크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로부터 모술 정부시설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로부터 제2도시 모술 서부에 있는 이 정부청사 일부 시설을 탈환했습니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오늘 이 같은 소식을 일제히 전했는데요. 미국 신문 USA Today는 이라크군이 모술 정부청사로 진격했다가 ISIL의 진격에 밀려서 다시 후퇴했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니네베에 있는 법원과 경찰 청사 등은 이라크군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모술의 정부 시설을 이라크군이 장악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예, 이라크군은 이 정부 시설을 접수함에 따라서 인근 시가지에서 진행 중인 공격 지원을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모술 서부 탈환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이라크군은 이 티그리스 강 다리를 장악한 데 이어서 전날 엘점 허이아 다리를 장악하는 등 모술의 핵심 통행로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을 손에 넣으면서 최근 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술 서부 탈환 작전의 현황 종합 정리해보죠.
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 모술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한 이라크군의 ISIL 격퇴 작전이 전과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의 ISIL 점령지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술의 동부 지역은 지난 1월 완전히 되찾은 것으로 이라크 당국이 발표했고요. 지난달 19일에 이라크군이 나머지 서쪽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라크 지역에서의 탈환 작전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 미군 당국은 이라크 외에도 시리아에서 앞으로 조만간 ISIL이 주장하고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ISIL 격퇴전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스티븐 타운샌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8일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되찾는 일이 6개월 안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과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에 대한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이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앞선 행정명령의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설명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에 나온 새 행정명령은 테러 분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t's a vital measure for strengthening our national security. It is the president's solemn duty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네, 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라는 건데요. 또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엄중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행정명령이 그 이전에 나왔던 행정명령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네, 먼저 요점을 정리해드리면요. 이전 7개국에서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또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됐고요. 또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박해받는 기독교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네, 이 바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입국 금지 대상이 7개 나라에서 6개국으로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 행정명령은 6개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90일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앞서 행정명령에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비자 발급 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라크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국 출신자의 입국은 여전히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이라크만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네, 국토안보부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자국민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와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은 뒤에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 격퇴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라크 정부는 앞서 자국민이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된 데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그 새 행정명령에는 이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발동한 행정명령과는 달리 유예기관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고요. 또 6개 나라 입국 금지 국가 출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1월 27일부로 이 합법적인 입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난민과 관련해서도 바뀐 게 있나요?
네, 이 모든 난민의 120일간 입국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앞서 시리아 난민을 특정해서 무기한으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던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예.
또 이미 또 망명을 허가받은 난민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난민 가운데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이 입국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조항도 빠졌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적 이유로 탄압받는 기독교도들에게 이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가 돼서 종교 차별이란 그런 불만이 나왔던 그런 조항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은 입국을 금지한 7개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기 때문에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다소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요. 새 행정명령은 이전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슬람교도들, 그러니까 이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란 주장인데요. 새 행정명령 역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즉각 이를 막기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또 인권단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전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환영했습니다. 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증진한다는 건데요. 이전 행정명령을 비판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새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위태로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금지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공화당의 의원들은 대체로 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어떨까요?
네, 완전히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대체로 대체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새 행정명령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분열시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 제도와 입국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침 이 백악관이 테러 관련 수사와 함께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더군요.
네, 백악관이 어제 새로 발표한 이 행정각서, 이 지침을 보면 FBI, 미 연방수사국이 현재 이 테러와 연관된 약 300명의 미국 내 난민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300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7개국에서 온 난민들이라고 합니다.
예.
국토안보부의 한 고위 관리는 테러와 연관이 있거나 잠재적인 테러 위협이 되는 난민이 300명에 달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서 온 이민자나 난민들이 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이 분명한 증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전에 7개 나라 국민에서 이번에 이제 6개 국으로 한시적인 입국 금지, 비자 발급 금지 대상이 줄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켈리 장관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가 13개에서 14개 나라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모두 그 이슬람 교도가 주를 이루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또 중동 국가도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켈리 장관은 또 입국 금지 대상이 그렇다고 해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라크의 경우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이 해당국의 협조를 얻는 등 이 보완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바마 케어 폐지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하원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의료개혁법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이 낮은 미국인들에게 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었죠.
예. 자, 오바마 케어 대체 새 법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 내용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도 만 26살이 될 때까지 이 부모의 보험에 속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고요. 둘째는 보험회사가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다음에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3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기존의 오바마 케어와 달라지는 건 어떤 점이죠?
네, 우선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이 보험 가입이 모두 의무였지 않습니까?
예.
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또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조항도 폐지를 했고요. 또 소득에 기반을 둔 정부 지원금을 없애고 세금 혜택으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도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오바마 케어 반대자들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는데요. 또 오바마 케어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소규모 자영업체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줘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앤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새 법안은 비용을 줄이고 이 보험 회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에 따라서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새 법안이 나오게 됐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법안을 가리켜서 이 트럼프 케어라고 불렀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땄던 오바마 케어에 빗대서 이 트럼프 케어라고 한 거죠. 이 트럼프 케어는 미국 수백만 명에게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이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혜택을 덜 받게 될 것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많은 사람이 보험을 잃을 염려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또 오바마 케어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서 또 다른 정부 후생 정책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다른 정부 후생 정책이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에 나온 공화당안은 소득에 따라서 이 가구당 $2,000에서 $14,000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안 되거나 공제액이 많아서 올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경우 그냥 이 세금을 또 $2,000에서 $14,000까지 이 돈으로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는 결국 특정 그룹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정책이고 결국에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새 법안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할 텐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하원은 몰라도 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미 4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명 대 48명으로 그 차이가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안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 위원은 법안을 검토한 뒤에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데이트 차일드의 노래입니다. Rain and Tears, 비와 눈물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파란 하늘을 반드시 수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정부 당국이 공기오염, 이 스모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스모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모그의 기원.
스모그는 영어 단어 스모크와 포그가 결합된 말로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말합니다. 현대 와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이 안개와 섞여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모그라는 용어는 1905년 헨리 앙투안 데부의 박사가 한 신문에 영국 도시들의 대기오염 상태를 지적하면서 fog and smoke, 안개와 연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런던은 원래 겨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19세기 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석탄 연료를 많이 이용하면서 석탄을 태운 후 연기와 그름이 안개에 섞여 지상에 머무는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1952년 12월 고기압이 영국 상공을 덮으면서 그 결과 차가운 안개가 런던을 뒤덮었는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런던 시민들은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난방에 사용했고 같은 무렵 이 런던의 지상교통을 전차에서 디젤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지요. 이렇게 발생한 아황산 가스와 이산화황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차가운 대기에 농축돼 강산성, 고농도의 황산 안개를 형성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 주 동안에만 4천 명이 넘게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하게 됐고 전 세계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스모그 위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아시아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난 20여 년간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기록하지요.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데요.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도부는 건강에 치명적인 스모그가 장기화되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스모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대기오염의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석탄 사용량 감축과 차량 운행의 엄격한 통제 등 5대 대책을 주문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특히 북부 베이징을 뒤덮는 스모그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스모그 문제의 원인.
베이징 거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분명 자동차 경적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은 뿌연 스모그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중국 동북과 화북 지방에 특히 스모그가 심한데요. 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무연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모그는 앞서 설명한 과거의 런던형 스모그에 가깝다는 건데요. 특히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스모그 사태가 더 심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모그 발생 원인을 자동차 매연에서 찾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약 2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황함량이 높은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 황배출 허용 농도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따라서 이 황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값싼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고 결국엔 심한 매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수확을 끝낸 농촌의 집 태우기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스모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스모그의 영향.
스모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스모그의 핵심 유해 물질인 PM2.5, 즉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발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성면이나 흡연과 같은 등급의 유해물질로 판정한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패트릭 브레이시 박사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e know that when air quality is bad, hospital admissions go up for asthma, hospital admissions go up for cardiovascular disease.
스모그로 인해 대기의 질이 나빠지면 천식으로 입원하는 환자와 심장혈관계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브레이시 박사는 대기오염 상태가 심할 때 사망률이 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모그로 인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교통 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중국발 스모그가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국들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특히 한반도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모그가 예상될 때 되도록이면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삼가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된다면 마스크나 모자 등을 꼭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스모그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put one's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can't put one's finger on i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put one's finger on i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새 그림 잘 봤지? 어떤 거 같아? 라고 묻자 제가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아름답긴 한데 무언가가 좀 빠진 거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제이슨은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어, 그래?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은지 정확히 말해줄래? 라고 하자 저는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 라고 했습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on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Today's phrase, can't put one's finger, F-I-N-G-E-R, finger on it. Can't put one's finger on it is used when you can't find out the exact reason why a situation is the way it is, especially when something is wrong. It can also mean that you can't recall or remember something.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한데 알아내기 어렵다거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힘든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ell, let me give you an example. If your friend looks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you can't seem to figure out why,
오늘따라 친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you can say, you look a little different today, but I can't put my finger on it.
너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Now, you've had a good look a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painting?
It's beautiful, but something is missing.
What exactly do you think is missing?
I can't put a finger on it. Let me take another look later.
Sure.
네, 오늘 배우신 표현 can't put one's finger on it은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또는 또렷하게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보가 부른 I'd love you to want me,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about fell out my chair.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Baby, I'd love you to want. The way that it should b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3월 7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9일 전 레비 에슈콜 이스라엘 총리가 서거함에 따라 이스라엘 의회는 골다 메이어 전 외무장관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1898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태어난 골다 메이어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평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오니스트였던 메이어는 23살 때인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후에도 메이어 여사는 소련 주재 이스라엘 초대 대사와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오늘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메이어 여사는 이후 5년간 총리로 역임하다가 1974년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1965년 3월 7일 오늘. 600여 명의 미국 흑인들과 백인 인권운동가들이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하며 알라바마주 셀마시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셀마의 브라운 교회를 출발해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를 건너 알라바마의 주도인 몽고메리까지 시가 행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력 진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경찰들의 시위 진압 사건은 후에 블러드 선데이, 즉 피의 일요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A bloody Sunday for America's civil rights movement in Selma, Alabama. That's where state troopers and a sheriff's posse.
1965년 오늘 시작된 이 시위는 5개월 뒤 흑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 선거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